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려오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회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회복이 아니라 우리도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더욱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우리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오늘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두루마리의 일곱 인들을 다 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일곱 인이 떼어지는 것과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것, 그 뒤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처럼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에도요, 말세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세는 언제인가요? 뭐 지금이 말세예요? 아니면 앞으로 올 말세가 또 있는 건가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세요, 성경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래서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지금만 아니라 예전과 또 앞으로도 전체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이 떼어질 때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말세의 심판의 현실이 일곱 인이 떼어질 때보다 더욱 두렵고 중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 모든 의미가 구약의 한 사건과 한 사건에 다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과도 연결해서 이 나팔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어대는 복음의 나팔 속에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전체 나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들이 부러질 때 내리는 말세의 재앙들을 보면 이제 9장부터 계속해서 11장 이렇게 볼 텐데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내리는 말세의 재앙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하고 닮아있냐 하면 출애굽 때에 애굽 땅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그 재앙들과 심판의 사건을 출애굽 때의 그 열 가지 재앙하고 연결해서 볼 텐데요. 당시에 그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떠했나요? 그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더욱 강팍하여져 갔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 구별하시고 회복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내리는 그 재앙과도 같은 심판들은, 이 말세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고 뭐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가고 세상에 난리 소식이 들리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 다인 세상 죄인들처럼 요동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손길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온갖 세상의 뉴스에 매여서 두려움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하고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든지 물론 지혜롭게 그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열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복. 그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그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회복해 가시는 삶. 을 우리의 열망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 교회와 또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째 나팔이 부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까지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지금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 중에 몇 번째 재앙하고 닮아 있을까요? 바로 일곱 번째 내린 우박의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도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내려서 밭과 나무들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 출애굽 때 애굽 땅을 심판했던 이 재앙들, 이 현실이 교회 시대와 이 말세 때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이 재앙을 받아서 기근과 같은 현실이 찾아와서 세상 죄인들이 의지하던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거예요. 꼭 우박이 아니더라도 구약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삶의 기반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기반을,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재앙이 내린 후에 잠시 바로 왕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돌이키는 듯 했죠. 그러나 다시 마음이 딱딱해졌고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피 섞인 우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도 같은 심판은 뭐냐? 땅에 있는 자들의 수고하며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 우리가 다 우리 삶의 근간이라 믿고 안전함을 두었던 것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시간. 그때 이 세상 죄인들은 잠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다가 더욱 바로왕처럼 마음이 딱딱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3분의 1이라고 하세요. 즉 최후 심판을 경고하는 정도의 재앙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별하시고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그 삶의 근간을 흔드실 때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과 주님이시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더 확인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천국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리워져요. 8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도 애굽 땅에 내린 재앙 중에 어떤 재앙과 닮아있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재앙과 닮아있습니다. 그때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거기 사던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다 실제로 그러한 삶이 현실에 있을 거라는 것보다는 구약의 사건을 가져다가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말세의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시록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았죠. 그 예수님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비참하게 심판을 받고 망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오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조금 이따가 예레미야서를 보겠지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은 이 악한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결국 멸망으로 던지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과 4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바벨론이 마치 불에 탄 멸망의 산이 되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은 바벨론 같은 이 죄악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 계시록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구약하고 연결해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것이 다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바닷물이 피로 변한다. 아까 읽었던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 사는 3분의 1이 죽는 모습, 우리 같은 모습이죠. 계시록 16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이 계시록 16장에서도 물이 피로 변하는데요. 이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세상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현실이에요.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애굽인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의 현실로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에 모든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물과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제 그 창조의 질서가 역행되어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3분의 1이라. 이것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재앙일지라도 최후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시무시하고 더 두려운 현실일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로 보여주시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조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18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계시록 18장 19절에서 20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말세의 재앙들이 내려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의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이 임할 때에 그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즉 큰 성 바벨론이 가리키는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재앙을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을 이뤄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간에 이 재앙과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우린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재앙들이 내리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셋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0절에서 11절.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서 강과 샘의 물의 3분의 1이 마시지 못할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출애굽 때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이 애굽 백성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재앙과 닮아 있죠. 그런데 당시 애굽 백성들에게 이 나일강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어머니와도 같았어요. 그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거든요. 마치 그들의 생명의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마실 물을 주었죠. 논밭을 위한 물을 내어주었죠. 많은 물고기를 내어주었죠.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과 같이 여기던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이 나일강을 우상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죠. 마실 물의 3분의 1을 쓴물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죄인들이 자기들의 신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안전함을 두었던 이 세상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말세에 내리시는 재앙과도 같은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요,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은요, 단순한 재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 종류의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애굽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농가밭에 심었던 그 여러 채소들과 곡식들부터 해서 개구리, 뭐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어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재앙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도 잠시 후회하는 듯하고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잠깐 동안에 고초를 겪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지만 결국은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으로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세에 내리는 이러한 재앙들도 단순한 재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것들, 자기들의 안전함을 두었던 하나님 대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심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 세상 죄인들도 잠깐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더욱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다인 자들에게는 세상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것이 심판이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현실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세상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섬기게 하시는 것으로 가게 하십니다. 회복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오죠. 이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정말 막 어마어마한 유성이 막 떨어지는 그런 것이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하면 사단과 더불어서 교만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지옥 심판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횃불같이 떨어지는 큰 별.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때 빛나는 별과 같았던 천사였던 사단이 교만하여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단을 심판하셔 낮추시는 모습이 그 별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수월까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계속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단을 심판하시고 낮추시듯 그 사단을 닮은 이 세상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것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심으로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러한 재앙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낮추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낮추심도 은혜라는 거죠. 왜? 천국적으로는 더욱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11절에 보면 쓴 쑥과 쓴 물도 나오죠. 그래서 물이 쓰게 되어서 쓴 쑥같이 되고 쓴 쑥이 돼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는다. 이것도 구약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그 고통과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레미야서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 현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 쑥으로 먹이시고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잘못 읽었네요. 9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심판으로의 재앙이 말세에 내릴 것을 이렇게 셋째 나팔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을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마다 세상은 잠깐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 구원으로 회복하여 가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넷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이 불자 어떤 심판이 임하죠? 어둠의 심판이 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둠으로 변해요. 그런데 뭐 달도 별도 다 해의 빛으로 많이 반사되어 또 빛나는 거죠. 달도. 이러한 해도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믿는 그런 우상이었죠. 그 해가 어둠으로 변했죠. 애굽 땅에 내린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해의 빛을 하나님이 어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여섯째인을 떼셨을 때에 내렸던 심판의 현실과도 연결이 되죠.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심판으로 내리시는데도 이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린다고 해도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계속 보면 아직은 3분의 1이라. 최후 심판의 날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봤죠. 온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을 받고 다 녹아질 것이다. 지금은 그 최후 심판의 날에 경고와도 같은 재앙들이 내리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최후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이런 경고와도 같은 재앙들을 먼저 주시는 걸까요? 왜 나팔이 한 번만 불면 되지 일곱 번이나 불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들이 내리는 동안에도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더욱 강팍하여져 회개하지 않았죠. 이 세상 죄인들도 최후 심판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우상으로 안전함을 두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짐으로 인해 잠시 슬프고 괴로울 것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더욱 마음이 딱딱해져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거예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동안 이 세상의 모습을 그 9장 뒷부분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8장을 보는데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수도 없는 재앙을 겪은 자들의 모습,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말세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 죄인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큰 재앙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하여져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 더 큰 죄를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의 죄가 가득 차면 예수님이 오시고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사단과 더불어 자신들을 하나님 자리로 높였던 교만한 죄인들을 다 지옥 심판으로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 구절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죄인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에게는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세 번의 나팔이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화, 화, 화. 그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심판 때에 더욱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듣든지 듣든 않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며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 재앙들을 겪고, 아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안 믿는 사람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 천국으로 모으시는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재앙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오로지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천국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런 재앙들이 내린다고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으로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신 회복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회복을 원했죠? 아, 우리 잘 먹었던 때, 우리 잘 살았던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늘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원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일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의 일상의 회복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회복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으로 인도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앙들도 고난과 시련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 예수님 닮은 하나님 자녀 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왜? 애굽에서의 삶으로의 회복은 안 됐거든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이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삶으로 회복, 성화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의 재앙을 지내는 동안 어떤 회복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 영어로 그런 말 많이 하죠. I want to go back to the normal life. 그저 이전의 삶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건가요? 혹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던 애굽의 종되었던 삶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기간, 이 말세에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이 내리는 기간 동안 어떤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내 형제 자매는, 이 교회는 어떤 회복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같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더욱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삶, 이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재앙이 길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나팔로 끝내지 않으시고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신 것도, 최후 심판을 한 번에 가져오지 않으시고 그날의 경고와 같은 이 말세의 재앙들을 교회 시대에 주시는 것도,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이 팬데믹이 길어지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상이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의 삶, 예수님 닮은 삶으로의 회복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삶의 회복,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으로의 회복, 그것이 우리한테 노멀 라이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현실이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는 산이 흔들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뛰놀더라도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화해 가심으로 회복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더욱 이 말세의 기간, 교회 시대 동안,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가를 또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세상에는 정말 심판과 같은 재앙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이뤄가시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시련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어 더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성화해 가시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도 회복을 구하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삶, 천국에 속한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의 그 일상이 더욱더욱 회복되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예,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에 또 우리 9시 50분에 여러분 찬양으로 또 주일 예배 계속 드리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8월 중에 저희들 함께 이제 각 가정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일정 지금 일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주일에 그 일정들을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에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에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